여러분, 새벽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편 1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가지고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3편을 볼 텐데요. 그럼 113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113편을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113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113편을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시편임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집트 할렐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 할렐시, 애굽의 할렐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할렐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할렐시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집트 할렐시라고 했죠. 이집트는 뭡니까? 애굽의 할렐시죠. 애굽 할렐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113편부터 118편의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113편을 언제 했냐면은 유월절 성경 낭독 시간에 이 시편을 읊조렸습니다. 즉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113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내리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3편을 오늘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도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 다스리심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찬양하고 읊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전제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13편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111편, 112편을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봤는데 111편과 112편의 큰 주제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를 실현해 간다는 게 바로 큰 주제였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통치를 실현해 간다. 그렇다면 우리 113편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113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로 나의 모습으로 나오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두 가지 질문을 더 던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게첫 번째 질문이에요. 잠깐,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게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편을 읽는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더 입체적으로 또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시편은 이 시편 113편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살피면은 어떻게 살필 수 있냐면 첫 번째 1절, 그리고 2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로 살필 수 있습니다. 자, 1절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청중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성경 구절이 시편 1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락은 어떤 단락이라고 했죠? 2절부터 4절이에요. 2절부터 4절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5절부터 9절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세 단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1절부터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본문을 살필 때는 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자고 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다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두 가지 질문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을 볼때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가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또 시편을 듣는 청중들을 이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명명했죠?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표현은 바로 복수형이죠. 자, 아까도 제가 111편, 110편 아까도 계속 좀 언급을 했는데 111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13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말하면서 복수형으로, 즉 여호와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범위는 한 개인으로서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모든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주체로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1절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됨을 먼저 초대하고 있으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다면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여기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즉 하나님은 모든 열방보다 높으시며 영광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높으신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높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높다라는 뜻은 그냥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이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높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높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표현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공간을 통해서 내재해 주시고 섭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즉, 2절과 3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내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뭐 하신대요? 받으신대요. 받으신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찬양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수동 분사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이사야 43장 21절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2절과 4절 통해 살펴봤네요. 여호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에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5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 5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5절 하반절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5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라고 묻는 것은 그걸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의문형과 같은 이 수사형의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즉 고대 근동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여호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 기자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출애굽기를 볼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홍해를 원래대로 바꿔놓으시면서 수장시키시죠? 그때 모세가 이 전쟁의 승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출애굽 15장 15절을 화면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므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모세 역시 이걸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디 앉으셨대요? 높은 곳에 앉으셨대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높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냐? 우리가 때로는 잘못 빠지는 오해와 억측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관망만 하시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6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사, 이거를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사 천지를 살피신다, 이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내용을 7절부터 9절까지 상세히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여러분,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궁핍한 자, 먹고 살 것이 없는 자,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먼지더미에 있고 거름더미에 있는 비천하고 비천할 그 장소와 공간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 일으켜 세우시는 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즉 절망의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소망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통치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빈궁한 자들, 비천한 자들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 구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가장 불행한 여자로 여겨졌어요. 때로 이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로 취급받았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즉,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빈궁한 자, 비천한 자,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은 소망의 자리로 세우시고 회복의 자리로 세우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기도는 바로 임신하지 못하여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던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13편의 7절은 한나의 기도의 그 사무엘상 2장의 그 본문과 원문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2장 5절, 2장 8절, 5절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13편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매우 흡사하죠? 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즉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 구절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시편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한나의 기도를 이 시편에 인용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반대적으로 주 앞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먼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죠?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편 113편 1절을 어떻게 읽었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종들이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는 에베드라는 뜻입니다. 이 에베드라는 뜻은 그냥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그러니까 노예를 뜻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은총의 자비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들이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질서에 이렇게 휘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자본주의, 또 천민 자본주의 병폐에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여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호와를 내 입술뿐만 아니라 인생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게 또 은혜의 인생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한날의 인생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대신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